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느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음식을 드시기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대접할 때는 부한 사람에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대접을 할 때에는 그들이 도로 대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대접한 사람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몇 가지로 이제 가르침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말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하여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준비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들어보면은 하나의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지만은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람의 변명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밭을 샀더라도 뭐 웬만하면 초청받았으면 갈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잘 아는데 아무리 바빠도 잔치자리에 초청받으면요 거절하지 않냐고 웬만하면 다 기쁜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의 동네 잔치는 주로 이제 회갑 잔치였습니다. 요즘은 뭐 회갑 잔치에는 여러분들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보지도 잘 못하죠, 그죠? 네. 가정에서 그렇게 생일 축하로 끝나버리는데 그때는 동네 잔치가 됩니다. 이런 잔치가 꽤 자주 있는 편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 그 잔치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동네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다 그 잔치집으로 다 몰려가서 맛있게 또 음식을 먹게 되죠. 어르신들은요 밭에 아침 일찍 나갔더라도 그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청을 받았는데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밭으로 가야 된다. 갔다가도 와야 될 판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변명을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소를 샀으면 소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를 살 때 보면은요 이미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제 사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소를 매매하는 그 공판장, 그 우시장이라고 하는 곳에도 가봤거든요. 미리 그 소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소마다 등급을 다 매겨놓습니다. 그리고 소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등급을 매겨놨더라도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고 소를 사게 되죠. 그리고 소를 산 후에도요, 이제 밭이나 논으로 데리고 나가서 소의 성질을 또 테스트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난 소 샀으니까 이제 시험하러 테스트하러 나가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굳이 하필이면 초청받은 날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변명을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참 별 핑계 변명을 다 하죠. 이런 밉상도 참 있는 거예요. 자기만 뭐 결혼합니까? 뭐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 또한 변명이 지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처럼 준비된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고도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서 무슨 말을 합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주인이 종에게 다시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주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맞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큰 잔치 베풀어 놓고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그렇게 준비하고 초청했는데 너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오는 사람이 없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 펼쳐놓고 초청했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죄인들을 초청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초청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 마음문 열기를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구원의 은총, 영생을,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지금도 초청하시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과 영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하고 변명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핑계와 변명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너무 바빠서 나오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을 정도다.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쁠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민 와서 참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뭐 형편도 별로, 뭐 비즈니스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헌금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 보니까 정말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잘못 산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거절하고 나와도 근성근성 그렇게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한 것 뼈저리게 이제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일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바쁘다, 시간 없다,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요,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관심도 없이 그저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지. 그분들은요, 교회 나오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혹 그런 분들이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내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지만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잔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어떤 변명이 있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언젠가 진중건이라는 교수가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듣다 보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편협된 말을 하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구나. 물론 그 하는 말 가운데에 잘 새겨들을 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반성하고 뭐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진중건 교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알까?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건 진실되지 못한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 것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가짜 교인이 있긴 있거든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가 없을 때는 아무도 모방하거나 흉내내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인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럴 수 있느냐, 그 가짜 이단을 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를 비난할 때에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진짜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명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또 기독교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남편이 청년 때에는 청년부 회장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데 상사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일리가 뭐 있긴 있어도 그때는 제가 고개를 뭐 끄덕끄덕 해봤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핑계와 변명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그 불신앙이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핑계 삼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오직 주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 다른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겠죠. 뭐 그 노래 제목 가운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대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도 있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건 하나의 핑계요. 변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좀 못났더라도 미움이 생기더라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서로 힘쓰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핑계와 변명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지은 죄가 많아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 못 가겠다 이 말이 타당합니까? 병이 많아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사에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많아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아직 술도 하고 담배도 끊지 못해서 교회 못 나가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서 술 담배 끊어야만 온다고 하길래 끊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오긴 왔는데요. 앞에 그 뭐야 예, 앞주머니에 담배를 보란 듯이 꽂고 이렇게 꽂고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반갑게 그렇게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많다거나 아직도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의 핑계와 변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있기에 주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거절하는 것에서는 어떤 핑계와 변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떤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만일 소가 주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난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거야 물론 소를 건져야죠. 그러나 만일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소를 팔아버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너무나 참 지혜로운 대답이잖아요.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와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마다 이 소가 그렇게 구덩이 빠지면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팔아버리죠 뭐. 그런데 변명과 핑계로 주의 부르심과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준비된 잔치자리에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거절할 때에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님의 초청을 받고 그 잔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어떤 집사님이 실패를 거듭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은 물질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작은 것 잃고 큰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물질적인 손해가 클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그 모든 주님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으로 여겼던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로 얻은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고 들어올 기회를 얻게 되고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금 주인이 종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다시금 불러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몸이 불편하였지만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잔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응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우리들 우리 모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또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물리적인 강제 승을 띠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강한 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발 기다리지만 말고 좀 움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온 우리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그 한마디 교회 한번 갈까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듣지 못해서 용기 내지 못하여 못 오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신방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 늦게 나오고 신앙생활이 늦은 것은 누가 교회 한번 가자고 권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주위에 교회 나가는 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교회 한번 가자고 권하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아쉬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한마디 하지 않지? 한번 교회 한번 나가자 하면 나 갈 텐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기다리지만 말고 좀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만 들어와서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